에베소서 6장 오늘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절 말씀 이하에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또 5절 말씀 이하에서 종들과 상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앞에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부터 함께 한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는 가족 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5절부터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서의 윤리 등등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 22절과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또 서로 순종해라 하는 두 단어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대의 말을 비중 있게 듣고 깊이 경청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렇게 상대를 서로 존중히 여기고 경청하고 함께 의견과 마음을 모아 살아가다 보면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 두 단어는 함께 있는 단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언제든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가 늘 현실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늘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더 평안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단순히 가정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31절 말씀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 된 것과 같이 그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처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순종하고 역사하는 그런 관계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에 비유한 것은 여러 차례 성경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한몸된 관계이고, 이런 관계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닫고 더 주님과 한몸되어 살아가는, 또 주님과 일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 개인 개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자녀들과 부모들에 대한 말씀인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를 책임 있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당연한 일일 뿐인데,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공교를 잘 양육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두 윤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 예전만 갖지 않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성경이 가르친 바대로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후사로 양육해내는 우리의 책임 앞에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들의 교회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만 해도 큰 어려움이 없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자녀들을 신앙 있는 의로운 세대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주인과 종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여서 종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제도가 남아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한다면 아마도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또는 법률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 원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들에 대해서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일하지만 말고 진심으로 일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주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전들에 대해서도 위협을 거치고 참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하고 교훈합니다.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이 종들, 노예들에 대한 강력한 법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체계 속에 이 종들의 권한을 보장해 주어라, 그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호해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도 이 노예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 안에서 최고의 처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거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고 참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직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 가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사회적 신분이 노예인 종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무장해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입장이 여러 가지 논쟁하고 투쟁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또 법정 소송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제도 안에서 누구와 더불어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지 않고 나는 지금 악한 영들에 대항해 싸운다. 혈과 육을 대항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해 싸우는 중이다 하고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악한 영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언제든지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모습 속에서는 결코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거나 노략당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우리 주변에 소멸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 이 말씀의 교훈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형태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또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 무기를 가리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마귀가 찾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이하 말씀에서는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한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그 기도의 부탁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런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에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인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빨리 석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선교여행에 다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거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것이거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도 제목보다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받는 것 때문에 그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위축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이 일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 매여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도 당연히 전해야 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전하는 일에 용기를 다할 수 있도록 당신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기 양위를 위한 일에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가르쳤고 여러 교훈들을 다양하게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대화의 끝에 모든 의논의 끝에 서로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